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지난 두 주일에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단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굶어 죽는 것을 면하라고 유혹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말고 너 자신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공급하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랬기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의 참 생명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자 사단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곧 덧붙였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보고 자신도 시편 91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시험해 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역을 한 번도 침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행하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주제넘은 짓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참견하지 않고 내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내 인간으로서의 책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도 넘어가시지 않자 사단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계의 모든 위대한 제국들과 그들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그리스의 위대한 신전들, 애굽의 피라미드들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제국들과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걸 다 보여준 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은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아버지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시게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시험을 다 물리치시자 사단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한 겁니다. 온 세상과 그 영광을 다 네게 주리라. 물론 사단은 교활한 자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거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한 후 슬그머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한 후에 이어지는 종속절을 통해서 마치 나중에 생각이 났다는 듯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덧붙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이 원어와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의 순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의 어순 때문에 번역을 거꾸로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를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 보여준 후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살짝 덧붙인 겁니다.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얼굴을 슬그머니 돌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듯 하면서 속삭이듯이 잘 들리지 않게 말했을 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인 양 말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는 말만 귀에 쟁쟁 울리게 했을 겁니다. 물론 이 마지막 사단의 시험은 가장 큰 시험이요 가장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앞에 엎드려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에게 절하는 것은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 세상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다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속죄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억하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본향이 천국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지상의 삶은 나그네와 객으로 잠시 머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싸움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단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제의를 받으셨을 때 소리치십니다. 꺼져라 사단아. 우리 ESV 성경을 보면 Be gone, Satan 하고 소리치십니다. 조용하게 물러가라 하신 게 아니라 Be gone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꺼지라고 즉시 사라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 기원문에서 읽은 신명기 13절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소리치시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떠나자 곧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훈은 사단의 유혹의 말로부터 얻는 교훈이고 둘째 교훈은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먼저 사단의 유혹의 말이 주는 교훈을 보면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면서 던진 말, 그 말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시험과는 100% 다른 말인 것을 봅니다. 첫째 시험과 둘째 시험에서는 먼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유혹한 후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엎드려 나를 예배하면 하고 덧붙입니다. 왜 사단이 작전을 바꾸었는가? 왜 처음에는 조건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주절을 말했는데 왜 지금은 주절을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종속절을 말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정면에서 도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까지 추가로 동원해서 예수님을 정면에서 도전했지만은 예수님이 넘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시험하는 것, 그 전공법으로 시험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예수님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조건을 미리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 다음에 얼굴을 살짝 돌리고 마치 예수님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양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조그맣게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속삭인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똑똑히 듣게 한 후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고 큰 소리로 조건을 제시한 후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했겠습니까? 미련한 인간도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고 거짓말장이의 아비라고 하는 사단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님을 유혹했겠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들, 이것들을 먼저 큰 목소리로 큰 글자로 써서 제시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과 뇌리를 사로잡게 합니다. 우리의 귀에서 쟁쟁쟁쟁 울리게 합니다. 그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깨알 같은 조그만 글씨로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부터 듣지 않을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교활한 계략, 이것을 세 번째 시험으로부터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교훈, 그러나 세 번째 이 유혹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명령의 파워를 믿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물론 믿음이 없이 자신이 고백하는 그 주님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리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제사장 수학의 일곱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이것만 갖다 대어도 병이 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귀신들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합니다. 그러자 악귀 들린 그 사람들이 제사장 수학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이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친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정신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불면증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 걱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 정말 주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악귀야 물러가라 명할 때 사단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고 잘 믿었다고 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분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계속 시달린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파워를 믿고 사는 사람은 사단아 물러가라 명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고 실제로 그러한 삶 살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오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너 먹을 것이 없다, 너 좌비 없다, 너 신분이 불안하다, 너 관계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교육학자를 보라 그러고 심리학자를 보라 그러고 정신병자를 정신병 의사를 보라 그러고 내가 이걸 도와주겠다 저걸 도와주겠다 오만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도 우리는 노노노 사단아 물러가라 명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명함으로 실제로 근심 걱정 초조 어려움이 다 떠나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얻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파트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믿는 겁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해도 그 조건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라면, 사단의 수많은 졸개들,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치리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졌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엎드려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때에는 그 제의를 곰곰 생각해보지 말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며칠 생각할 여유를 달라 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제의 뒤에 숨어있는 흉악한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번쩍이는 것들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90년대에 알았던 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교육방송을 5년 반째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매달 방송 청취자들을 위해서 집필하는 교재가 매달 평균 2만 5천 권에서 3만 권씩 팔리고 있을 때입니다. 매년 애청자들로부터 질문하고 감사하는 엽서가 6,500장 이상 교육방송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게다가 케이블 TV 방송까지 하고 있어서 영어 교재의 대표적인 출판사들이 계속 찾아와서 책을 써달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 출판사 사장이 찾아와서 뿌리칠 수 없는 제의를 합니다. 교수님이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시면은 로열티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당시 전세에 살고 있던 이 교수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 제의를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출판사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는 그 조건, 이것을 수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교수님이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이름만 빌려달라고. 지금 수많은 일로 우리 출판사 책을 따로 쓸 시간이 없으시니까 책은 우리가 쓸 테니까 이름만 빌려달라고. 그게 정 어려우시면은 교수님 감수라고만 쓰게 해달라고. 이 교수는 지금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밥 먹듯이 세며 살고 있을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이 없어서 전셋집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출판사 사장의 제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나는 내가 쓰는 모든 책에 모든 문장, 모든 문단, 모든 장, 아니 책 전체를 내 스스로 쓰기 전에는 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내가 감수하는 책도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보고 다 고치기 전까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6개월,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내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 교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은, 죄되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기에 불의하고 옳지 못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단 마귀의 유혹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수들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70년대에 알았던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4대 기업 수출부에 근무했을 때입니다. 너무나 회사가 잘 돼갖고 다른 사람들 전혀 받지 못하는 보너스를 두 달, 세 달마다 월급 이상의 돈을 계속 받고 있을 때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업체의 그 불의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부장이 요구합니다. 가서 어떤 바이어 어디에 가서 접대를 해라. 근데 그곳은 깨끗한 양심 가진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여자를 찾아서 소개시켜줘라. 그런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지만은 그런 삶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이 말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 이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도 검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삶을 한 번도 진실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삶을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이 자신이 이 지금 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기에 갖는 본능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 욕망들을 충족시켜야 살고 이 욕망들을 충족시킬 때 즐거워합니다. 식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성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회적인 동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들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부지런히 진미를 찾아 먹고 다니고 혼전, 혼회, 정사를 추구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삶은 이러한 욕망들을 충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삶의 연속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예전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로 아담과 이브를 시험한 사단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인간의 기본적인 네 가지 욕망 가운데 세 가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지상에서 100% 인간으로 사셨지만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사단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번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삶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삶과 비슷합니다. 광야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사단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궁극적인 시험, 오늘 세 번째 시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라는 그 계명,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세상의 영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수많은 갈래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집을 하나 살 때서부터 결혼 배우자를 구할 때서부터 직장을 구할 때서부터 모든 삶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두 갈래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 또 하나는 사단이 제시하는 길, 하나는 좁은 길, 다른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영광을 누리는 삶. 언뜻 보면은 첫 번째 삶은 재미없는 삶이고 두 번째 삶이 흥미진진한 삶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 삶이 생명의 길이고 첫 번째 삶은 죽는 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역인 것을 압니다. 첫 번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 사는 길인 것을 압니다. 두 번째 길,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 사실은 죽는 길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나? 밥 먹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나?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너 좀 자랑하고 다니라고, 너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라.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오만 가지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단이 제시하는 것 누리기 원하면은 그때는 주님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결정입니다. 고민스러운 결정이고 때로는 괴로운 결정입니다. 왜?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강하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사단이 세 번째 제의를 했을 때 늘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먹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기에 주님과 같이 사단이 아무리 모든 만국을 다 주고 영광을 준다 그러더라도 그걸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계속 쏟아붓는 그 사단의 유혹들,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단이 임금이다 말씀합니다. 사단은 내게 엎드려서 절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합니다. 실제로 사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은 사단이 하라는 대로,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박사학위도 따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빅코퍼레이션 회장도 되고 합니다. 사단이 하라는 대로 전심으로 애를 쓰면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번쩍번쩍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받을 것들, 그것들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거기에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눈만 뜨고 있으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수많은 유혹들 우리 눈 감고 살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그 유혹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눈으로 뭐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눈으로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한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갖고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주님은 주님이었으니까 그런 시험을 이기셨지. 그러기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원형 경기장,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 이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외로움과 이것을 잘 견디고 승리한 믿음의 증인들, 그래서 이제는 영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쫙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박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유혹해도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 이야기를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모든 시험들, 그 정체를 잘 파악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음흉한 모습, 음흉한 계략 파악하고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며 지상에서도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